갈라디아서 43번 메시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영에 따라 행함.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후에 새 창조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가서 새 창조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의 결론 부분에서 이것을 말했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 합당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평강. 바울은 6장 16절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평강을 언급할 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언급했습니다. 더구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강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위에 임하는 평강은 우리에게 있는 평강보다 더 주관적인 것입니다. 6장 16절에 의하면 이 평강은 모든 믿는 이들 위해 일반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기본 원칙인 이 규례에 따라 행하는 자들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새 창조의 규례에 따라 행하는 자들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인 이곳에서 말한 평강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 위에 평강이 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새 창조의 이 규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은혜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첨가한 것은 평강과 은혜가 어떤 조건과 관계되어 있음을 더더욱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평강이 임하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평강은 특별하게 임하기 때문에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규례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영의 두 가지 행함을 언급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5장 16절에 있는 행함은 보다 일반적인 행함인 반면 5장 25절과 6장 16절에는 특별한 행함, 즉 정해진 규례와 원칙에 따라 행하는 특별한 행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강이 임하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평강이 아니라 그 영에 따른 두 번째의 행함을 갖는 자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바울은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차이는 왕실의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 왕이 되는 것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한편으로는 왕과 왕비의 아들이므로 자라면 왕실의 가족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장차 왕이 되기 위하여 수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두 종류의 생활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왕실의 아들로서의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생활입니다. 그가 두 번째 종류의 생활 없이 첫 번째 종류의 생활만을 한다면 그는 왕이 될 준비와 자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룻밤 새에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미덕만 갖췄다고 해서 왕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기뻐하며 사랑할 줄 알며 온유하고 충성스러우며 절제할 줄 안다면 그 아이는 몹시 훌륭한 소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덕만으로 그가 왕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왕이 되려면 그는 왕처럼 행동하고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의자에 앉는 법이나 다른 이들과 대화하는 태도가 왕다워야 합니다. 그는 왕실의 아들로서 또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두 가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두 종류의 생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가족 중 한 명인 한편 장차 왕이 되기로 정해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왕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5장 22절과 23절에 열거되어 있는 그 영의 열매인 미덕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왕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려면 또 다른 종류의 삶, 즉 그 영의 인도에 따른 특별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의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 영에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지만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적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오늘날 교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 영의 인도에 따라 그리스도로 사는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가진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영에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아들로서의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왕가의 왕들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운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왕이 될 운명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왕답게 살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게 산다면 웃을 때도 왕답게 웃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우리가 왕처럼 생활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깊은 속에서부터 왕처럼 생활할 열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를 왕처럼 생활하게 하사 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국가는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죄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나 교회가 모두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생활과 두 종류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인 미덕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을 감당하고 그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며 그분의 통치하는 행정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의 생활을 예로 들어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행함을 말한다면 우리는 일반인인 한편 이 나라의 국민인 것입니다.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즐겁게 지내고 신실하고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강하게 유지되려면 우리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훌륭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야 하고 군 복무도 마쳐야 하고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신실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속한 기본 원칙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첫 번째 생활에만 주의하여 신령하고 거룩한 승리의 생활을 원하지만 우리는 이에 더하여 두 번째의 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령하거나 거룩한 그리스도인 중 많은 이들이 조금도 교회 생활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도나 성경 공부나 복음 전파나 행동 개선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이것만이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새 창조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새로운 조성체. 새 창조란 교회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교회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6장에서 바울은 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바로 새 창조이며 새로운 조성체임을 지적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조성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흔히 뾰족한 탑을 한 예배당이나 종교적인 조직체를 연상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새 창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성품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옛 창조나 새 창조나 모두 단체적인 것입니다. 옛 창조도 둘이 아니고 새 창조도 둘이 아닙니다. 옛 창조나 새 창조나 유일하고 단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교회이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라는 표현은 교회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유기적 구성 성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속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조성된 유기체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것이 새 창조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종교적인 것이나 비종교적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새 창조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주 가운데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속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짜여진 새 창조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미덕들을 갖출 뿐 아니라 이러한 새 창조의 원칙과 규례에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행함. 새 창조의 기본 원칙에 따른 행함은 열을 지어 행진하는 군인처럼 규율에 통제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행함이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가 약한 이유는 믿는 이들에게 그 영에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이 없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의 실행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방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그 영에 따른 이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갖고 있다면 그곳의 교회는 아마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일 뿐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가나안 족속을 패배시키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 좋은 땅의 소유를 빼앗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온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은 신약에서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영에 있음.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끝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만 알 뿐 사람의 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 나타난 영이라는 단어를 전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 이외에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신약 성경의 세 구절은 이 두 가지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다 중요합니다. 그 영은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해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주는 이 영이 이제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이 두 영이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에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영에 계십니다. 여기서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오늘날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누림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누림과 체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새 창조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살기 위해 그 영에 의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에 따른 이 두 가지 행함은 모두 우리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누림. 우리는 다만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저절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걸을 때 의식적으로 팔다리를 쓰지 않아도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는 그 영에 따라 행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이 물러갑니다. 결혼한 젊은 자매가 성질이 나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녀의 나쁜 성질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성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나쁜 성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을 사용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휴선의 치료법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나쁜 성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50여 년의 체험과 조직화된 기독교를 여러 면에서 겪은 것을 통해 주님을 누리는 최선의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1세기에 믿는 이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늘날의 믿는 이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의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쉬는 것을 졸업하고 살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친다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오히려 가장 단순한 것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호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호흡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요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호흡에는 많은 노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간단한지. 그러나 지식이 많은 이들은 이런 간단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복잡한 것들만 하려 드는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비난하며 우리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일종의 주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문 따위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누리는 은혜를 받고 그 영에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 영적인 호흡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영에 의해 행하게 됩니다.